성가대원들이 제 설교할 때저 뒤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 뒤통수가 이렇게 간지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예, 제 며느리가 지휘를 전공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자매님이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며느리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합창 지휘도 하고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이 가사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본문하고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이유는 어저께 오늘 해야 될 원래 해야 될그 본문이 좀 길어요. 본문은 짧은데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긴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예, 좀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이 말씀을 읽으면 현 시대에 그 경제적인 그 셈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불공평하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천국.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죽음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어디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때 그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이제 우리 죽어서 가는 곳,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이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 거기에 임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시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그 어떤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 천국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원리를 가진 나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포도원의 그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6시에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 선포해서 마지막 몇 시까지요? 예, 5시까지 그 일하는 사람들을 쭉 불러드렸어요. 네, 처음에 오는 사람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삭 그 일을 이제 일을 시킨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또 9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12시에 가보니까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3시에 가보니까 또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일을 시켰다. 근데 이제 일을 시키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6시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온 사람한테 얼마를 줬다고 돼 있습니까? 예,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자, 그것을 본 그 다음에 3시 온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겠습니까? 빨리빨리 머리를 돌려서 야, 그러면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 이제 그 12시 온 사람은 나는 더 받겠구나 이렇게 됐겠죠. 9시 온 사람은 와우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유, 진짜 실망스럽게도 다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를 못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불평 불만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주 그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지 않았냐? 근데 뭘 더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받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비유였다는 거죠. 그림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때 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왔어.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그 주님을 알고 나서 열정을 피우고 막 교회에서 그냥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도해온 나는 슬금슬금 이제 농땡이를 피고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려면 요 바로 앞에 20장 앞이 뭐죠? 예, 19장이죠. 예. 예, 19장. 예. 그럼 몇 절이 되어 있습니까? 30절. 30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렇게 보려니까 한 패러그래프를 쭉 올라가면 어디에서 딱 그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집니까? 16절. 16절.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봐야지만 오늘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좀 읽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대충대충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 일단 여기 보면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이 영생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저기 천국에 가는 거 얘기해. 또 저기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영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구원받는 그런 영생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나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 아니라 현재 여기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가 속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말 사상이에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전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가 오신 것이었어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안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을 뻗으면 닿는 그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우리가 뻗어야 되는 거예요. 뻗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찾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를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회개의 반밖에 안 간 거예요. 회개란 그러고 걸어가는 것,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는 것.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던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붙이세요. 뭘 붙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레위기 여러분들 밑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었어요. 십계명을 얘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딱 하나를 붙이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허 그래? 오케이 좋았어 하시면서 21절에 내가 온전하다고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에 십계명에 있는 내용은 이 젊은 사람이 다 지켰어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 이 사람 살인했어요? 안 했죠.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안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했어요. 이 청년은 다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살짝 붙여놓은 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이 청년이 깜빡 잊어버리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있죠. 의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서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우리는 끼리끼리는 잘 모여요. 그리고 그것이 뭘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보더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는 그 경계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계선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들의 의인의 그룹,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 그룹 속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이 청년은 아마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재물을 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거꾸로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곧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곧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도 어떤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뜨려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나눠주고 너도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이는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그러고서 날 따라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있는 그 지금 현재 그 나라에 부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큰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자기 것을 메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죄인도 없고 엉터리 의인도 없고 여기에는 참으로 주님의 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행해지는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금 뭐예요? 자기 것을 그렇게 다 버리고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생을 얻는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왜? 자기 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것이 부자들의 심리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부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탈탈탈탈 털고 온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의도성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고 자기는 탈탈 털려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놓으시고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자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당연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임한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 이스라엘 제자들은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아주 그냥 큰 핵심인 거죠. 부자들은 자기 것들을 내놓고 들어오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부자만 아니라 우리 중산층도 마찬가지예요. 휘 다행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들은 다 부자예요. 그들은 다 자기 거 내놓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깝다는 생각이, 물질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폼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아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구원받음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랑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뭐 제가 좀 목사님한테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저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들의 잘남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난 거 없죠. 여기에 제자들이 똑같아요. 자, 여기 그다음 보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항상 있지요. 좀 급해요. 제자들 중에 대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예수님의 응답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뭐만 들어왔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기 속에 머리를 막 돌린 거예요. 가만있어 봐. 우리는 다 버렸나? 그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은 뭐가 된 거예요? 다 버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제자들도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중에 저기 뭐야? 그 저기 예수님 그 부인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뻘쭘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요. 자기 배가 없는데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배를 타요. 고기 뼈 안 판, 안 판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몰랐죠? 고기 뼈 안 팔고 그냥 놔두고 왔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집이요 가난한 사람 집이 아니었어요. 그 고기 빼다가 그 다음에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어요? 일꾼들을 고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다. 그 놔두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 버렸으니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자기가 관심 있는 게 꽂히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도 알았어 알았어 우선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이 사담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언제 들었어 그러지 말고 그랬어? 이 한마디면 부부싸움이 끝나요. 그랬어? 미안해. 속으로는 내가 언제 들었지? 이러면서도 그 한마디면 이제 끝나요.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들어간 거야. 이제 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뭐를 우리는 버렸죠? 버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네가 들어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어요.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리워드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 어떤 사람은 은멸류관, 어떤 사람은 동멸류관,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그거를 쓰는 거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면 뭐 그냥 뭐 꿈에 아니면 뭐 죽었다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금으로 된 맨션이 있고 와 거기 살 데가 아니로구나. 어떻게 금으로 된 맨션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 나라에 가도 등급이 있어.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냐 이거예요. 이미 그 어느 나라에 그러한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곳에서는 딱 하나의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부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영원히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도 모자라서 거기 가서도 또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외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에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재판하리라 이 이야기는 딱 구위에 앉아서 폼 잡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 열두 사도가 교회에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나중에 무슨 뭐 보호자 앉아가서 야 이런 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이 우리가 성경을 그걸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얻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그동안의 신학적인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생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부활 사건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 원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닫혀져 버렸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세요.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첫 열매인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 그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부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그 창호지지 창호지 예? 창호지에다가 바늘 구멍을 하나 딱 뚫어서 거기서 빛이 하나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었을 때 그 정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그 창문이 확 열려서 그 부활의 재림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인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샬롬, 평화, 기쁨 이것 또한 그 부활의 그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중독이 돼가지고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우린 뭘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얻을 거 이렇게 있어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너 그러다 꼴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꼴찌 돼.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 비유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자기는 얼마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풀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받았어.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주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감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이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 첫 시간에 온 사람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예? 만약에 그냥 이런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불편,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받았을 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면 원래 계약을 했던 거니까 마땅히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받은 거니까 땡큐 그럼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땡큐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죠. 어? 자식 내가 더 하루 일보다 더 했긴 했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 받고 그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1.5 데나리온인데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받는 1 데나리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꼭 누구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나 우리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젊은이가 근심하고 갔어요. 그렇죠? 근심하고 갔는데 나중에 도무지 안 되겠어서 또 찾아와서 주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어떻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좀 저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만약에 그랬는데 주님이 들어와 임마 그래서 들어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감격이 되는 거죠. 나는 그걸 못하는데 내가 이 재물 때문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서야 이 친구는 그것을 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젊은이의 이야기와 지금 일어난 이 베드로 이 두 이야기를 두 사람의 케이스를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자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큰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지 아니하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이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인 겁니다. 부족한 우리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이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틀립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어떤 큰 일을 하고 왔느냐? 너는 세상을 변형시켰느냐? 그거 주님께서는 계산에 담지 않습니다. 너는 노예를 해방시켰느냐? 그거 그렇게 크게 담지 않습니다. 너는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게 주님께서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영웅전을 많이 읽어가지고 애들을 영웅으로 키우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대통령 되겠어요. 그래. 너 꿈이 뭐야? 제니터가 되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 짓 하냐 이놈아?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다랬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녀들을 잘 교육시킨다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괜찮은 그럴듯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럴듯한 것들을 해서 가는 거라면 뭐 학교 앞에 문방구에 있는 그 모모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돼버려요? 거기서도 문방구 해요?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따라지가 돼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둔다면 여기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고 천하고 귀함이 어디 있으며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에 15초에 달리고 어떤 사람은 10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10초에 달리는 사람이 15초로 달리는 그 사람의 그 스피드에 맞춰서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초에 뛰는 사람이 15초에 뛰지 않고 얼마를 뛸 수 있어요? 14초 정도 뛸 수 있겠죠. 그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바깥의 세상은 효율을 따져요.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살아남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교회도 그거를 추구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힘들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격려하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어떤 녀석은 그냥 말 안 해도 척척척척 따라가는 놈이 있고 어떤 녀석은 그냥 얘기해도 그냥 딴 데로 그냥 턱턱 치는 녀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튀는 녀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맨날 튀는 녀석이었어요. 전 고3 때 집을 다섯 번 뛰쳐나왔거든요. 우리 어머니,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항상 너하고 나하고는 영이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있죠. 그냥 전 장남인데. 그랬으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또 안 믿는 분이신데. 참 제가 많이 속을 썩혀드렸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있죠. 좀 힘들고 안 되는 사람들. 따라오려고 그러는데도 사실 잘 안 되는 그러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잘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이 게인스빌 침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불충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셔서 저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바울처럼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죄인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